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워싱턴 선언 채택 이후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전례 없고 중대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등 미한일 안보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국한 함지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중국을 겨냥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발언 가운데 아마 가장 강한 톤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겨냥해서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한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한테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중국이 북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비판한 것인데요. 윤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와는 달리 미국 쪽으로 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까지 보면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비판은 가급적 자제하는 그런 편이었는데요. 이번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이번 워싱턴 선언뿐 아니라 이 다양한 계기에 중국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함지하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사실 그 취임 이후 혹은 취임 이전부터 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게 사실입니다. 이 전임인 그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를 굴욕적이라고 비판한 것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그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그 왕이 당시 외교부장에게 한중 관계가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동참하는 가운데 그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다소 중국을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고요.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고 있다. 중국의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서 분명한 정책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에 앞서서 행한 인터뷰에서도 타이완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그 민감해하는 그 문제를 좀 건드린 것이었죠.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타이완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참 없는데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요?
예, 사실 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중국에 대한 불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접근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미국과 한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과는 중국은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서 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지지 또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라고 하는 가역 조항도 있다면서 이 제재 이행 문제를 언급하려면은 결의 전반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요, 한반도 문제는 정치적인 그리고 또 안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유엔의 대북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 다른 또 길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 과연 어느 정도나 뭐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먼저 국무부 예, 한번 논평을 먼저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국무부는 관련 중국 정부의 발언에 대한 위의 논평 요청에 중국의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런 점을 한번 다시 한번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이 할수 있는 일이 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정부는 대북 결의를 단순히 제재 조항만을 담은 결의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하는 주장이 이 제재 결의에는 대화를 지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대북 결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대북 결의의 핵심은 모두가 알다시피 제재입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된 것인 만큼 이 징벌성 조치를 좀 담은 것이죠. 그래서 제재라는 관점에서 중국은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 등 주요 광물은 여전히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유엔 전문가 패널 등에 의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불법 노동자 문제나 각종 밀수, 뭐 불법 선박 거래 등 제재 위반 상당수가 여전히 중국 혹은 이 중국 국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시 추가 결의 채택을 해야 한다는 일명 그 트리거 조항이 있는데요. 미국이 이를 근거로 지난해 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했는데 중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예.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이후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과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영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과거에 한국 정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것에 반발해서
네.
보복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죠.
네.
그때 당시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제기하진 않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사실상 끊겼었고요. 또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대기업들의 활동에 상당한 규제가 가해졌었습니다. 이 사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미국과 일본의 한국이 수출하는 액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고요. 그만큼 중국이 한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막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상당수가 중국의 대규모 사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보복이 언제 현실화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늘 지적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화되는 안보 협력으로 인해서 더욱 대립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대북 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1년까지만 해도 북한 문제는 그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라며 일부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의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북한 문제에 비협조적으로 나선 건뭐 최근 몇 년간 계속되어 온 일이죠.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악화된 미중 관계가 이를 더 촉발했고요. 이처럼 중국의 비협조가 길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기조에도 좀 변화는 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속에서 미한일을 비롯한 동맹, 파트너의 공조가 더 중요해졌다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협력을 하지 않을수록 동맹 관계는 더 공고히 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뭐 그런 뭐 주장입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중국이 꺼려하는 영내 미군 등이 동맹의 군사력도 강화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뭐 그런 의견인데요. 전문가들 중에는 이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 즉 3자 제재죠. 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기조에 깔려 있는 것이죠.
네.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한일 안보 협력에 반발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대해서는 이제 보복 가능성도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협력을 강화한다. 자, 그런데 북한에 대한 협력 강화가 실제로 어떤 조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현 단계에서?
예, 최근에 그런 조짐이 그 VOA의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진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단둥과 신의주간 화물열차 운행이 이뤄진 것은 꽤 됐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
네.
두 도시 간의 육로를 통한 무역 재개 움직임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에 반발한 것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중국과 북한은 그동안에 중단됐었던 국경을 통한 경제 협력에 다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가 꽤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9월달 이후에만도 그 양측 간의 월 교역액이 꾸준하게 1억 달러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그가 창궐하던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양상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중국과 북한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으면서 상호 우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 친선 관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그런 측면을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역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가장 큰 말하자면 후원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어느 전문가든 다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그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건 우선적으로 전례가 없고 중대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Mr. Chairman, the Washington Declaration was issued primarily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2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워싱턴 선언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은 계속 정례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격을 협박하는 무책임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서 미한 두 나라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아주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 주요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역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새로운 핵 협의 그룹을 설립하기로 한 겁니다. 이 협의 그룹은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안보 차관보급 인사들이 1년에 4차례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양쪽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용상으로는 핵 억제에 관해서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한국과 지역에 대해서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 공유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핵 협의 그룹과 더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전략 핵 잠수함, 미국의 그 주요 전략 자산이죠.
네.
이것이 이제 한국에 기항하도록 한 것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은요. 핵 3축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핵 3축이라고 하면 전략 폭격기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핵 3축 중에서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전략북인데요. 이단한 발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의 무기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한은 워싱턴 선언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실제로 북한의 반발이 거셉니다. 북한은 연일 관영 매체들을 통해 미한의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맹비난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고, 급기야 미한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벌였는데요.
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미한 정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외부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주민 통제에 활용하려는 선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이 체제 결속과 추후 도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대내 식량 문제가 절박한 점이 좀 눈에 띄는데, 북한은 최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식량을 수입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적 캠페인을 심화시키면 여러 가지 분위기를 희석하고 또 분위기를 또 밖으로 돌릴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한 두 나라의 움직임에 반발해서 조만간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도발을 할 것이며 또 언제쯤 이런 도발이 또 나올 것인지 그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금 어떤가요?
예, 물론 당연히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바 있는 것처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또 앞서도 시험 발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정상 각도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 싱크탱크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풍계리의 핵 실험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실험은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그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여전히 북한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현동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의 말인데요. 조 대사의 말을 잠깐 여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two presidents announced the Washington Declaration, on top of the joint statement, which is
조 대사가 4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미한 동맹의 더 크고 밝은 미래를 향한 새 장을 열었고, 워싱턴 선언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 이런 설명인데요. 자, 이 업그레이드 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조 대사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공유와 비교하지만 이것은 1953년에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의 진화다. 그러니까 현재의 한국의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또 또 유럽식 스타일은 60년대와 70년대 당시의 유럽의 상황을 반영한 것인 것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의 이런 그 선언은 내용은 우리 미국과 한국에 필요한 측의 협의 메커니즘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은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에 체결됐으니까 이제 70년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당시에는 한국 전쟁 직후였고 또이 조약은 그래서 북한의 남침,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남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잘 아는 대로 지금 상황은 북한이 핵 고도화에 이어서 핵 무력을 명문화하고 급기야 남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변화된 북한의 위협 내용을 감안해서 조약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이렇게 조 대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요, 미국과 한국이 아니더라도 미국과 필리핀도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예.
양자 간의 상호 방위 조약과 별도의 새로운 방위 지침을 합의했는데요. 미국과 한국보다 2년 앞서서 1951년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이에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이런 부상 등을 다 반영해서 미국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방위 지침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군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필리핀의 해안 경비정이라든지 또는 공공 선박에 대한 공격도 이것이 상호 방위 조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미국이 대응한다. 이렇게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한 가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뭐 이견이라고 할까, 혼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핵 공유 문제 이제는 깨끗이 정리가 된, 뭐 이해가 된 건가요?
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그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의무도 있다면서 그것을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 체제를 존중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인 만큼 이 논란을 어느 정도 또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은 선언적인 것만 취하고 미국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기대하는 것을 문서로 확실하게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이 워싱턴 선언의 목표 자체가 미국이 말하자면 겨냥했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워싱턴 선언 자체가 이제 한국 내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에 미국이 과연 북한으로부터 미 본토에 대한 핵 보복을 무릅쓰고 핵을 동원해서 북한의 보복 공격을 가하겠느냐 이런
네.
의구심인 건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곤혹스런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을 보면 한국은 이 재래식 말하자면 기존의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무장을 사실 포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새롭게 신설하기로 한 것이 핵 협의 그룹 아니겠습니까?
예.
아울러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좀더 한국에 배치한다든지 동원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핵 협의 그룹 자체가 사실은 차관보급의 논의 기구고 이것이 이전에도 미국과 한국 간에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언에서 나타난 것만큼 그렇게 특별히 새로울 거는 없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반면에 미국은 문서로서 한국의 핵무장 포기를 분명하게 얻어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이 핵무장 목소리,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사라질 만큼 될까요?
네,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볼 부분인데요. 현재 한국 국민 약 70%가 핵무장을 원한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것이 좀핵 개발에 따르는 대가 등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뤄진 조사라고 그 말하면서 실제 심각성과 대가를 토대로 다시 조사를 하면 결과가 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핵물질 공급이 끊기고 뭐 전력의 뭐 30%를 잃게 되는 등의 뭐 결과가 따른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그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이런 점과 더불어 또 워싱턴 선언에 대한 이 한국 내 인식,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뭐 등등 뭐 여러 사안과 이 변수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국 내 독자 핵무장 그 개발 등에 대한 목소리가 사라질지 뭐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한 것이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5일 이제 정오에 가까워가고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한반도 시각으로 7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녹음 당시에는 아직 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주요 쟁점과 의미들을 시간 되는 데까지 짚어보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수시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안에 대해서 양국 간의 셔틀 정상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강제동원 또는 한인 노동자 강제징용, 여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고 또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기시다 총리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중순에 도쿄를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지 52일 만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양국 간 이미 합의됐던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한국 정부의 그 일제 한국인 노동자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나온 이후에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한일 간의 그 정상 간 외교가 복원됐다는 그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회담이 열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어떤 논의를 할까?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 의제가 어떤 것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한국 대통령실의 좀 설명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두 정상이 안보와 첨단 산업, 과학 기술, 청년 문화 협력 등 그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고 이렇게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안보와 경제라고도 설명했는데요. 한일 관계 전반과 국제 정세, 상호 관심사가 의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3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경제 안보 대화체 신설과 그 미사일 그 경보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두 나라 사이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현안들이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의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두 정상은 그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양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만찬을 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랄까, 뭐 또 진일보한 어떤 입장 정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한국과 일본의 이번 논의는, 앞서 한국 정부가 얘기한 대로 안보 문제. 안보 문제는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든지, 중국의, 말하자면, 부상에 맞선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과 공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심적으로 다뤄질 것이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무게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이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는가에 따라서 적어도 이 한국 국민의 정서에 있어서는 이 회담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그런 맥락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강제징용 최근에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밝힌 이 문제라든지 또는 독도 문제 여기까지 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그 일본 총리들이 밝힌 입장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표현으로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느냐 여부에 지금 상당히 한국 정부 일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또 환영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오랫동안 바래왔던 부분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결정적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 전략,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에서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우려 사안이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두 나라 정부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었던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그 강제징용 한국인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법을 밝힌 데 대해서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었고요. 이런 부분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환영하고 반기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큰 틀의 전략에서 한일 간의 화해와 협력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해왔던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함지아 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인 뭐 내용이 있으면 하나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미국 국무부는 그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국 방문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BOA가 이메일 논평 요청을 했는데요.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한 지 몇 주 만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환영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일 관계를 강화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은 미한 워싱턴 선언 이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중 관계, 워싱턴 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설명, 그리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함지하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